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전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이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가로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 칼이 여인들로 무자키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가 무자하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 본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금의 내 신앙생활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언제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쫓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며 하나님 원하신 바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붙들어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제가 설교하면서 도자기 굽는 사람, 그 도공에 대한 그 얘기를 한 적이 좀 있습니다. 도자기 굽는 사람을 도공이라 이렇게 하죠. 그 도공이 도자기를 굽고 나서 자기 마음에 안 든 것은 다 깨버린다는 그런 얘기였는데 제가 그 도공을 뭐 직접 만나서 뭐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그 책이나 또 도공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해가지고 방영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진짜 그 도공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작품 하나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수백 개, 수천 개를 만들어서 실패하고 또 실패해가지고 겨우 뭐 한 개가 나올까 말까 한다 뭐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하기사 뭐 진짜 유명한 도공이 뭐 도자기 굽는 것마다 다 성공한 그런 작품이 나온다면은 아마 작품 가치는 좀 떨어질 거예요. 너무나 많으니까. 도공이 그 작품을 마음에 안 들어서 깨버리는 것도 그것들을 다시는 보기 싫은 그런 마음에서 깨버린다는 겁니다. 마치 그 뭐 완성 그 아주 마음에 안 든 그런 작품 볼 때마다 자기 못난 모습 보는 것 같고 그래서 보기가 싫은 거죠. 그래 깨버리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글을 쓰는 사람들도 좀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도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뭐 글을 자주 쓴다면 쓰는 사람인데 사실 제가 쓴 글이 제 마음에 드는 게 뭐 손꼽아 헤아릴 정도로 굉장히 적죠. 아예 없다 이렇게 뭐 말해도 과언 아닙니다. 지금 뭐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제 글도 많이 있지만 솔직한 마음으로는 다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참 굴뚝 같아요. 그래도 뭐 그런 것이나마 도움이 되고 유익된다는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냥 남겨두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다시피 제가 하는 설교가 주부하고 전혀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은 주보에 제가 설교를 써놓고 그게 다시는 보기가 싫은 겁니다. 좀 마음에 안 든 경우 계속 있는 거죠. 저는 제 설교도 다시 듣기가 싫어요. 탤런트도 그런다고 하죠. 자기가 연기한 그 드라마는 자기가 또 보기는 참 싫더라. 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저도 제 설교를 다시 듣기가 싫습니다. 언젠가 누구 차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우리 뭐 교인 차인데, 그 차를 타고 다른 그 분들과 함께 어디를 가는데, 마침 그 차에 제 설교 테이프를 이제 꽂혀놔가지고, 그분이 그 차 타고 가면서 제 설교를 틀어놓는 겁니다. 뭐 그걸 제가 끄라는 말은 못하고, 그 설교 끝날 때까지 뭐 한 30분 더 넘었죠. 고문당했습니다. 길을 막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차를 타고 있는데,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주보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 좀 더 다르게 썼더라면 또 성도에게 도움이 될지도 몰랐는데,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덮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아요. 그런 마음인데 어떻게 그걸 그대로 피워놓고 또 설교를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주보 써놓고는 다시는 쳐다보지 않고 다시 또 설교 준비를 또 합니다. 근데 어제는 진짜 좀 애를 많이 먹었어요. 뭐 두세 시간 뭐 앉아있어도 도대체 뭘 내가 설교를 해야 될지 도통 생각도 안 떠오르고, 머리는 아주 뭐 헝클어진 뭐 실타래처럼 뭐 복잡해가지고 안절부절 뭐 못할 그런 지경이 돼버리고, 그래 어쨌든 이제 저녁에 설교를 끝내놔야 또 내일 새벽에 오후 설교 또 준비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딱 그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주일날 오전, 그 토요일날 주보 맞춰놓고, 오후부터 또 오전 설교 준비해놓고, 자, 새벽 예배 갔다 와가지고 새벽에 오후 설교 준비하면은 이제 그날로 하루 딱 끝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도통 안 되는 거예요, 어제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뭐 마음은 또 조급해지고, 뭘 써야 될지 뭐 전혀 모르겠고, 눈은 자꾸 시계로 가죠. 근데 시계로 가면은 바늘은 뭐 다섯 개씩 팍팍 지나가 있고, 환장할 정도죠. 그래 울고 싶은 심정이고, 진짜 그때는 어제는 어디로 사라져버렸으면, 나 그런 심정이 참 굴뚝 같아요. 차라리 오늘 설교 준비를 못 해가지고 설교 못 하겠습니다. 이런 말 아마 내려와 버릴까? 뭐 이런 마음도 들었는데 차마 또 그렇게는 못 하겠고. 근데 그때 또 이제 송창식이 부른 노래 시간은 자꾸 가는데 또 그 노래 왜 생각이 납니까 또? 제가 뭐 설교를 잘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고민하고 예를 쓰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뭐 제 속에도 설교를 잘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오늘 이 본문을 또 어떻게 설교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유익이 또 될 수가 있고, 또 여러분 마음이 주님에게로 향할 수 있도록 도울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것 때문에 항상 설교와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 설교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도 제가 좀 많이 해봅니다. 목사라는 건 그냥 주일 되면은 해야 되는 일이니까 습관적으로 준비하는 건 아닌가. 또 교인들은 또 주일이면 교회로 가야 되고, 교회 가면 의례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면 또 설교는 빠질 수 없는 것이니까 그냥 듣고 있는 건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은 그냥 와가지고 말만 듣고 가는 것 뿐인데, 그게 과연 유익이 될 것인가. 뭐 이런저런 생각들도 많이 듭니다. 그래 어제는 뭘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지 전혀 갈피를 못 잡고 너무 헤매다 보니까는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와요. 근데 또 그때 딱 생각나는 것이, 제가 그동안 잊어먹고 있었던 것이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이 아니었던가, 그게 얼른 생각이 나는 겁니다. 뭐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도와달라 이런 말은 많이 했지만은, 이 설계를 준비하면서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을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 머리에 근데 나온 대로 그냥 뭐 준비했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맡기면서 또 준비해야 하는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 생각이 나죠. 그래 그때 깨달은 것이 설교가 안 되는 것도 결국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구나, 그게 깨달아져요.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는 것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냥 준비되어 있는 내 지식을 가지고 그 설교를 듣는 것보다도 그 말씀들에서 내 마음이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자세가 먼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뭔가 좀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소원하고, 또 말씀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예수님께 둘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간절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면은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뭐 여러분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 설교를 하는 저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듣는 여러분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살펴보고 또 주를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 버림받는 이야기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15장을 보면은 처음에는 사울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는 것을 시작을 하죠. 그리고 뒤에는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걸로 15장이 이제 마쳐집니다. 그 23절, 26절을 보면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이런 그 사무엘 선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울이 하나님 말씀 버렸다. 이게 이유가 된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는 버리신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으려면 말씀을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는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말씀을 버린다 했을 때에 그 말씀 버리는 의미를 제각기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 말씀 버린다는 것을 갖다가 교회 안 나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 말씀 버리는 것을 주일 안 지킨다. 이런 식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항상 자기 편한 대로 갖다 움직이기 때문에 성경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이제 그 성경들을 이해해 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이 버림받은 이야기는 그야말로 이 성경에만 근거해가지고 우리가 조심히 살펴봐야 될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 내용이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뭘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대하고 크나큰 일이냐. 이걸 알아야만이 사울의 얘기가 그냥 흘려보낼 내용이 아니구나. 이걸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것. 이걸 뜻하는 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 내 간섭 안 할게. 이게 버리신 거예요. 그게 듣기엔 별건 아닌 것 같지만요. 사실은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도 전혀 간섭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의도가 버리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망하는 길로 가냐? 그래. 가라. 네 버려두겠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말한 고아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없다 부모 없는 아이다 이런 의미의 고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버림받았다 이런 의미에서 고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아라고 하는 것은요 간섭한 다른 어떤 그 힘이 없다 이걸 뜻하는 것이죠. 간섭한 사람이 없다 이게 고아의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부모가 있다 이런 얘기는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간섭한다 이런 의미란 말이죠.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때 같은 반에 고아인 그 제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 저는 그 아이가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고아라는 게 굉장히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그겁니다. 집에 가도 뭐 공부해라는 말을 할 사람이 있나 없단 말이죠. 놀고 싶은 대로 놀면 되고 자고 싶은 대로 자면 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이 생각 때문에 야, 쟤는 참 부모 없는 게 얼마나 행복하겠노 나도 고아였으면 얼마나 좋겠노 이런 생각 해봤단 말이죠. 근데 자식에게는 부모의 간섭이라는 게 아이를 바르게 인도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잘못된 간섭이 지나친 것도 오히려 아이한테 해가 되겠지만은 부모의 간섭은 사랑이고 자식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간섭 없이 내 마음대로 자란다면은 잘못된 길을 가도 바로 잡아줄 힘이 없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 얘기는요 고아와 같이 되었다 이걸 뜻하는 것이고 고아처럼 되었다는 얘기는 간섭 없이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은 상태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버려두신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없이 산다면, 하나님 간섭을 안 받는다면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은 세상 사람 사는 걸 보면 그 답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이 사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버려둔 자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없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도 없고 그저 땅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설사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간섭은 온통 내가 복고가 잘 되는 여기에 다 쏠려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간섭 없이 사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멸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 얘기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얘기를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을 여기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나는 버림 안 받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것이 오늘 나에게 해당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울이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한 대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좋은 소와 양을 남겨두었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고 말씀 버렸으니까 나는 너를 버리시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게 한편 생각하면은요, 과연 사울이 버림을 받아야 될 정도로 중한 죄를 지었느냐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은 다윗도 중한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인 바스바와 동침을 했고 그게 들통날까 염려해가지고 우리아를 전인토로 보내가지고 죽게 했잖아요. 근데 그런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죄로 따져본다면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더 큰 죄를 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울은 그냥 뭐 아각 왕을 남겨둔 것이고 그냥 좋은 소와 양을 남겨둔 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다윗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남의 아내를 자기 것을 빼앗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두고 오면은 다윗이 더 큰 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버림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울은 미워서 그런 것이고 다윗은 그냥 봐준 것입니까? 그런 건 아니겠잖아요. 그러니까 왜 사울은 버림받는데 다윗과 같은 그런 죄를 지은 그런 사람 왜 버림받지 않는가? 그 차이 속에서도 버림받는다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사울을 두고 볼 때에 이 단지 악한 죄를 지었다 해가지고 버림받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지 악한 죄 때문이다 그렇다면은 다윗도 버림받는 게 옳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의 문제가 뭐냐? 23절에 오면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보다 재물을 남겨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우상에 절하는 것 같다. 이렇게 책망을 해요. 그 책망을 듣고 사울이 뭐라 하냐면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24절을 보십시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자, 여기서 이 사울의 문제가 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사울의 문제일 것 같아요? 분명히 사울이 내가 범죄했습니다 고백을 하긴 했지만은 자기 죄를 깨달은 고백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울은 그냥 입술로만 죄를 인정하고 있는 척 나올 뿐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 어긴 것은 백성들 때문입니다. 그런 팽기를 대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좋은 소와 양을 남긴 것이 말씀 어긴 것이 맞긴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백성들 때문이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싶어서 좋은 소와 양을 남긴 것인데 그 백성들을 차마 막을 수가 없어서 그냥 둔 것뿐입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그만 말씀 어긴 것입니다. 이렇게 나온 것이죠. 결국 사울이 뭐냐면은 나는 애당초 하나님 말씀 어길 생각 없었는데 백성들 말을 내가 들어주다 보니까는 말씀 어기게 되었다. 결국은 범죄를 자기 죄를 인정한 척 하면서 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사무엘의 책망에 대한 사울의 반응이에요. 반면 다윗이 어땠습니까? 다윗 역시도 죄를 범한 뒤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도 내가 범죄했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근데 사무엘 하에는 그냥 고백으로 끝나는데 그 시편 51편 보면은 그 밧세바의 그 죄에 대한 책망을 받고 나서 다윗이 시를 지은 게 51편에 나와요. 거기 보면은 죄에 대한 다윗 고백이 어땠던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고백하면서 하필이면 그때 우리아가 왜 거기 목을 했냐 그렇게 핑계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를 고백하면서 모든 것이 내가 악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내가 악한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죄를 철저히 인정을 했죠. 누구한테 핑계되는 것이 아니고. 근데 사울은 백성들을 핑계대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만 아니었다면 난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한 사람은 죄에 대한 핑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핑계가 없죠. 누구 때문입니다. 뭐 때문입니다. 이런 핑계가 없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 핑계되는데 도사입니다. 핑계가 주특기란 말입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바로 핑계였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왜 선악과 먹었노? 이렇게 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준 여자가 선악과를 줘서 먹었습니다. 핑계를 댄단 말입니다. 하와한테 너 또 왜 먹었노? 하니까 아, 뱀이 주니까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처럼 죄를 범한 인간 속성은 항상 모든 상황을 갖다가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끌고 와버립니다. 그게 핑계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 핑계를 댄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악한 사람이다. 이걸 모른다는 그 뜻이 바로 핑계를 댄다 그거예요. 그것만 아니었으면 난 안 그랬을 것입니다. 이게 자기를 모르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한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이다 이걸 모르면서 죄를 고백하는 건 다 가짜입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다윗처럼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알아야만이 나를 죄에서 건져달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나의 죄를 도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게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울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자기 죄는 전혀 말하지 않고 핑계만 대고 있는 그러니까 거짓된 고백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울의 그 죄의 고백 거짓이라는 것은 계속된 사울의 말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25절에 보면은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사울 관심이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사울이 지금 말씀에 순종치 아니한 자기의 죄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두고 있는 것 같다 그 말입니다. 전혀 자기 죄에는 마음을 안 두고 있습니다. 죄를 고백해놓고 사울이 말하는 건 내 죄를 사해달라 이렇게 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돌아가가지고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돌아가서 여호와께 경배하겠다 이 목적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30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고 싶은 그 속성이 뭐냐면은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자기를 높이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일이 사무엘에게 그 일에 사무엘이 필요한 것은 선지자 사무엘이 경배한 현장에 함께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했다는 것 그 증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 지금 사울이 겁내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이것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이걸 더 거부려고 있는 겁니다. 낮아진다는 것. 이렇게 볼 때 사울이 순순히 범죄했습니다. 고백하는 것도 다 속셈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것은 죄를 고백함으로써 사무엘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나 그러나 죄 졌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죄를 깨달았다는 걸 통해서 뭔가 내가 달라졌습니다. 이런 인상을 주고 싶은 것이죠. 그게 지금 사울이라 그 말입니다. 모든 관심이 자기한테 쏠려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무엘 마음에 들기를 예의를 쓰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마치 교인이 목사 마음에 들게 행동해가지고 목사가 자기를 인정해 줌으로써 교회 속에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상한 건 사무엘입니다. 26절에 보면은 나와 함께 가달라 이런 사울의 말에 사무엘은 처음에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돌이켰는데 사울이 붙잡는 발에 옷까지 찢어집니다. 근데 사울이 다시 함께 가십시다. 나를 높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이분은 같이 가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가겠다 해놓고 왜 같이 가는 겁니까? 사울의 간절한 이기지 못해 그랬겠습니까? 사무엘이 같이 가주는 그 마음은 32절부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가서 한 일이 아각을 끌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찍어 쪼겠다. 그냥 죽겠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찍어 쪼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결국 사무엘이 사울과 진짜 함께 간 이유는 사울과 대승들 앞에서 아각을 죽이는 걸 보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이처럼 아각을 죽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죽이는 것은 아각은 하나님 앞에 죽은 마땅한 자다 그 얘기죠. 근데 아각이나 사울의 다를 바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으리지 않는 그 이방인 아각이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울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아각이 죽은 마땅하다 그 얘기는 곧 사울 너도 이처럼 죽은 마땅하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걸 보면 사무엘은 아각을 죽이면서 너도 이처럼 여호와 앞에서 죽은 마땅한 사람이랑 알아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따라가서 아각을 죽이는 그런 일 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를 생각해보면은 우리 역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역시도 말씀하지만 때로는 항상 우리 마음은 세상이 좋은 걸 위해 살아갈 때가 매일만 수두룩하고 또 나를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덩어리지 않냐 그 말입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 역시도 아각처럼 죽어야 될 사람이란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 앞에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신자와 신자 아닌 사람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사울은 비록 죄를 고백하긴 했지만 내가 죽어야 될 사람이다 이건 몰랐던 것이죠. 반면에 신자는 죄를 깨달았을 때 아, 내가 죽어야 될 그런 존재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신자의 차이예요. 내가 죽어야 될 존재구나 이걸 알게 되었을 그때에 십자가 달려 죽으신 주님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으셨구나 이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 신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각이 사무엘에게 불려 나올 때에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다 기뻐했습니다. 이젠 살았다 이렇게 기뻐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모르는 모습입니다. 지금 아각은 사무엘 앞에 끌려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누구냐면은 하나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앞에 나온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온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사무엘은 불러내가 죽이겠다 이런 얘기인데 아각은 그걸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난 안전히 살았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아각이 뭐 때문에 자기가 살아도 이렇게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를 살려주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아각은요 지금 죽음의 위기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지 않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의 대기에서는 안심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죽는다는 거 여기 안심하고 살아가요. 내가 여호와 앞에 악한 자라는 거 이걸 모르고 내가 죽어야 한다 이것도 모르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이걸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까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이유를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죄다.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산다면 그것은 내 스스로 나의 죽음과 멸망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아시면 돼요. 내가 죽어야 될 존재라는 것 이걸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주님의 가치가 전혀 마음에 들어오질 않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니까 세상 것만 좋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좋은 것만 걸치면은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 가치가 높아진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제 뭐 설교 준비가 하도 안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TV에 그 뭐가 나왔냐면 그것이 알고 싶다는 그 프로가 나오고 있었거든. 잠깐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 명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막 엄청 써대는 그걸 그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방 하나 2,000만 원짜리 그걸 막 사대고 무슨 반지 귀걸이 막 이런 것도 막 2,000몇만 원 이것도 막 사대는 거예요. 백화점 같은 데서 명품 세일한다 그러면 새벽 1시 나 줄 서가 기다리는 겁니다. 그걸 막 살려고. 그게 그 일본 사람의 지금 그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일본 사람도 그 명품 살려고 자기 그 음식값을 갖다 줄여가면서 돈 모아가지고 명품 사대고 카드 막 긁어대고 그런 그 이제 그 일본 모습인데 그 사람들한테 왜 당신을 명품을 살려고 합니까? 물어보니까 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다 그런 얘기. 내가 명품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는 것 같고 자기를 다르게 보는 것 같고 또 명품을 가진 사람 속에 자기가 함께 어울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명품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 그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도 요즘 젊은 사람 카드 빚이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집사람이 요즘에는 뭐 남자가 카드빚 1,000만 원 이하면 1등 신랑감이다 이런 말을 한다는데 그럼 카드빚이 없으면 어떡하냐 하니까 특등 신랑감이다 뭐 그런 말을 해요. 근데 뭐 시계는 450만 원짜리 가방은 뭐 또 110만 원짜리 그런 걸 가지고 있어야만이 내 가치가 높아진다 이런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 그 젊은이들의 그런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뭔가 명품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나를 다르게 봐준다는 거 이것 때문에 카드 막 끌고 가면서 막 사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뭐 450만 원짜리 시계나 뭐 몇만 원 시계나 별다를 거 없는 것 같은데, 그 회사 이름, 그것 하나에 목숨 걸고 있는 것입니다. 450만 원짜리 시계든 2,000만 원 시계든 시계판에 가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맞죠? 뭐 시계에 맞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신자가 가치 있게 되는 것은, 세상이 명품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이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게 높여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높임 받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니고 하늘나라다.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늘나라 그것 말고 세상에서 내가 가치 있게 되고 싶다는 그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가치 눈에 안 들어온 것이죠. 왜냐? 예수를 믿어봐야 그게 세상에 내가 높여지는 게 아니지 않냐. 그것 때문에 주님께로부터는 마음이 자꾸 돌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라는 존재는요, 도공이 마음에 들지 않은 도자기 다 깨버렸는데 그 중에 딱 하나 마음에 든 것을 소중히 남겨둔 도자기와 같다. 이래 봐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이 땅에 남겨지는 게 신자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근데 하나님 마음에 든다는 것이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내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예수님의 피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 이것도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피의 은혜가 자리하고 있는 그것만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도자기이기 때문에 그것만 남기고 그 외엔 다 깨뜨려 버립니다. 그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 주님의 피 흘린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마음에는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것, 이걸 보지 못하고 오직 자기를 높이고 사람들께 인정받기 위해서 죄를 깨달은 적했을 뿐이에요. 신앙이 있는 적했을 뿐이고 사울에게 잘 보일로 있었을 뿐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버림받은 사울입니다. 우리 역시도 내 마음에 주님을 두지 않고 산다면은 사울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사울과 같은 운명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내 자신이 높여지고 내가 가진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서 신앙이 있는 듯 살아가고 주님을 내 속에 두기보다도 세상을 두려고 애를 쓰는 말씀을 버린 그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가 버림받을 존재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내가 심판받을 존재라는 걸 깨닫고 나 대신 주님 십자가 달라신 주님 보면서 내가 죽을 자인데 이런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한다면 그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작품이기 때문에 남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인 것이죠. 주님의 피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지 않은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기뻐 감사하는 것, 이거 옳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신자로서 그러한 삶이 되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피의 은혜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있는가? 이걸 살피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항상 이 세상일 때문에 웃고 울고 있는 그런 우리들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가지고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울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그런 소원을 좀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신자로서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마지막 때 남겨지는 하나님 백성으로 존재할 겁니다. 그게 귀한 축복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여러분의 심령에 남을 것은 주님의 피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 명심하시고 예수님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에 처해있던 저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 담당케 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일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죽으신 바로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이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울처럼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 마음을 둠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죄가 되지 아니하도록 항상 우리 심령에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인도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백성은 자기 죄를 아는 자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란 것을 깨닫고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가를 알면서 주님의 은혜로 기뻐 감사하는 그러한 신자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저희들 그러한 자로 살아가는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옵시고 행여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우리 주님의 죽으신 멀리에 뿌리는 그러한 죄가 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저희 심령을 붙드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이 세상 것으로 울고 웃는 그러한 삶보다도 예수님의 그 구원으로 인해서 십자가 놀라우신 은혜로 인해서 웃을 수 있고 애통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